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제까지 우리는 북왕국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부터 이제 남왕국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 이제 3절이지만 어떤 내용인지 잠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야가 죽습니다. 그 북왕국 왕을 도와서 아람과의 전쟁에 도움을 주러 갔다가 예후한테 죽게 되죠. 그래서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나머지 그 왕족들을 모두 죽였다라고 이제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달랴는 이제 북왕국에서 시집으로 온 사람인데,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 나머지들을 전부 죽여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손자도 죽여버리려고 하는 기세입니다. 왜 그랬을까, 할머니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왕족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뭘 하려고 했을까요? 이제 3절에서 보듯 이제 아달랴는 이제 유다를 통치하고 싶어 했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피라고 보이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죽이는 일을 하죠. 이제 그 가운데 그 여호세바라는 여인이 그 하나 남은, 그 아마 나중에 그 등극한 나이를 보면 7살에 등극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만 한 살이나 됐을까 말까 한 아이를 이제 숨겨가지고 이제 피신을 시킵니다. 여호세바는 아시아의 이제 누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공주입니다. 그 요아스를 빼내서 이제 어디로 숨기냐 하면 성전으로 숨기죠. 그 여호와의 성전은 아마 아달랴가 마음대로 이제 수색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이제 6년 동안 이제 숨어 있게 되죠. 여호세바의 남편이 그 4절부터 나오는 이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라고 그 역대하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 어떻게든 이제 이 아이의 행방을 아달랴에게 들키지 않고 지금 숨기고 있는 중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이제까지 살펴왔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달랴는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을 잇고 있는 사람이죠. 북왕국 출신이지만 남왕국에 와서 이제 여왕으로까지 지냅니다. 여기서 과연 그럼 이제까지 북왕국과 또 이제부터 시작될 남왕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슨 일이 대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인지를 좀 큰 그림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북왕국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살펴보시죠. 앞에 9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예후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행동을 계시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쭉 9장과 10장에 걸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이제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전부 그 살해되다라는 말로 소제목이 끝납니다. 7번이나 그런 일이 있죠. 순서대로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북왕국 요람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도와주러 왔던 남왕국의 아하시야 왕도 살해하죠. 그리고 이세벨 왕후를 살해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네 번째는 아합의 아들들도 전부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남왕국 아하시야의 형제들이 이제 이세벨과 그 북왕국의 왕족들을 보러 온 길에 우연히 걸려서 전부 살해당하죠. 그뿐 아니고 그 아합의 집안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죽이는 것이 여섯 번째 사례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바알을 섬기던 자들을 한 군데 몰아놓고 전부 죽이는 일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그 살벌한 내용이 9장과 10장에 이어져 있고 전부 살해당하는 이야기죠. 예후가 너무 열심히 소명을 다 이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이제 싶은 만큼 많은 이제 피가 낭자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죠. 북왕국에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뭐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예우를 쓰셔서 심판하실 일을 이제 예언하신 것이 그 좀 전이 아니고 대략 15년에서 2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아합에게도 아합 집안에게도 죽게 돌아올 기회는 주시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아합 집안의 왕들을 도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준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이것이 지금 그 오늘 본문에 도달하기까지의 북왕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요람이 그 살해될 때까지 북왕국의 상황을 보면 대략 이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요람이 죽을 때까지 그 오므리로부터 시작된 왕조가 대략 50년쯤 지속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등장하는 바람에 그동안 지난 반세기 동안 나라를 다스려왔던 사람들이 모두 죽어버리게 되죠.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바알 신앙이 북왕국의 주된 기조였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사회적 엘리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죽어버리고 말죠. 그러니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그 우리가 많은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 나라가 그 위태롭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50년이면 지금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1965년부터 무언가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들이 전부 사라지는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또 돌볼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10장 32절에 가보면 그 예후가 벌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빚어졌는지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합니다. 32절에 10장 32절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온 땅 곧 갓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굴짜기에 있는 아로엘로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요단 동편을 계속 아람이 그 쳐들어오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막아내는 싸움을 계속 오므리 왕조에서 열심을 다해서 했죠. 그런데 싹 죽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막을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이 이제 공격을 보다 본격적으로 감행하게 되었고 예후가 왕이 된 이후에 그 요단 동편을 전부 잃어버리게 되죠. 북왕국 영토 전체를 따져보면 대략 절반 가까운 영토를 이때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 당연한 결과처럼 보입니다. 이제까지 이런 일들을 맡던 사람들이 전부 멸절되어 버렸으니까 이제 북왕국은 더 이상 스스로의 모습을 지탱할 만한 힘이 없어 보이게 되죠. 더군다나 오므리 왕조는 북왕국 역사에 유례가 없이 이제 부강한 그러니까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왕조였던 것을 기억해 보면 이제 예후가 벌인 이 일곱 번의 살해의 일들을 놓고 우리는 이제 묻게 되죠. 이제 북왕국이 어찌 되려나? 이 나라는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질문 우리에게 그리 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요즘 뭐 부서마다 임원선거할 철인데 임원선거 때 그런 생각들 간혹 해보신 적 없습니까? 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다 해버렸고 이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제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봅니다. 이제 북한국이 이제 그런 형편이 되었던 거죠. 도대체 어디를 봐도 그러니까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나라를 살핀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북왕국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 예후를 들어서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으셨던 것일까요? 이제 그 바알 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으니 다 죽여버리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제 너희는 끝났다.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제 묻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 북왕국 망하라고 이렇게 하시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마음이 떠났으니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이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예후가 잘해서 예후도 4대 동안 이제 왕조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므리 그러니까 네 번의 그 왕을 겪는데 사실 이제 4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형제였기 때문에 이제 3대 정도 왕이 되는데 그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왕을 이제 시켜주신다는 얘기죠. 이걸 보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북왕국을 망가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역사를 보면 예후 왕조는 북왕국의 유례가 없을 만큼 길게 유지가 됩니다. 오므리 왕조는 50년 정도 지속이 됐는데 이 예후 왕조는 100년을 지속을 하죠. 북왕국 역사가 210년쯤 되는데 절반만큼 예후의 집안을 따라 이제 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므리 왕조에서 제일 길게 왕했던 사람이 아합이고 아합이 22년쯤 왕을 했는데 예후도 28년 동안 왕을 하고 그리고 그 자손인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 동안 왕을 하면서 지속이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 일들을 감상했던 전문가들을 전부 죽이고 나서 북왕국이 지속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제 물어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 일들을 벌이신 걸 보면 이 나라가 그런 그 엘리트들 없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 없이 얼마든지 길게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북왕국의 현실에 대해서 그 하나님과 또 북왕국 사람들 사이에 그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무엇을 목표로 했냐면 어떻게 존속할까? 이 나라가 어떻게 지속할까? 그리고 존속의 문제가 좀 해결되면 어떻게 성장하고 번영할까를 늘 고민해왔죠.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번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를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 자신의 뜻대로 그 여호와를 움직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걸로 다 안 되니까 이제 바알을 도입을 해서 이 나라의 부국 강병을 도모해 왔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왕조의 최고의 관심사였고 북왕국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의 이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북왕국을 바라보시고 있는가? 하나님에게는 그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싹도 남기지 않고 아합 집안을 전부 쓸어버리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지 부강하게 될까? 어떻게 지속하게 될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 무관심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 하나님은 이 나라의 존속이나 지속도 번영 같은 것은 마치 부록처럼 여기는 것 같죠. 하나님은 나라의 번영 같은 것은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다 이룰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후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 나라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으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대체 북왕국을 보시면서 무슨 관심이 있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존속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은 그저 당연하게 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놓고 계속 문제 삼으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내가 원래 의도했던 그 삶 맞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원래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아십니까? 아브라함 보고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복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으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아브라함의 족속들을 굳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나라를 세우셨죠. 자, 그 나라를 세우시고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가 제대로 살아보아라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나라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힘을 얻어 다른 나라들에게 밀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그 세워진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의도하셨던 삶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보고 하나님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좀 살아봐라. 죽을까 어떻게 잘못해서 죽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좀 살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북왕국은 이상스럽게도 사는 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틈을 못 갔습니다. 계속 어떻게 이 삶을 도모할 수 있을까만 묻고 있죠. 바로 이런 점에서 북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과 북왕국 사람들의 시각이 대조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가 과연 북왕국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하라고 삶을 이어가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좀 살아보아라,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와는 달리 계속 무언가를 모색하고 있죠. 우리는 뭔가를 갖추어야만 제대로 살아볼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갖추고 준비하고 지금은 무언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때인 것처럼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여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스라엘은 못 받아들였죠.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살기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할 틈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조금만 틈이 난다면 주님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지금 제대로 살아볼 수 있다. 그것 가지고 다 된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교제를 뒤로하고 살기 바쁘다고 미룰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얘기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북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은 참 이상스럽게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수고를 다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신경 쓰면서 살았는데도 뜻한 바를 못 이루고 있죠. 자, 여러 외교 관계들을 정비하고 나라의 성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군사들을 키우고 하면서 이들이 모색했던 것, 좀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결국 어떤 결과를 빚어냅니까?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결국은 자신의 존재를 소멸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합 왕조는 열심히 살다가 망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과도기를 살고 계십니까? 무언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그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청년 일부는 학점이 잘 나와서 졸업을 잘할 때까지는 과도기일까요? 그리고 청년 2부는 취직하기 전까지는 과도기일까요? 청년 3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이 과도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내 인생 절찬을 상영 중에 있다.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북왕국은 그 얘기를 못 알아들었죠. 한편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제 남왕국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북왕국의 이야기를 놓고 이제 남왕국의 현실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달랴는 북왕국 출신이었습니다. 그 아달랴 족보를 잠깐 살펴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그 아시아가 아들이었죠. 남왕국의 그 아시아 윗대였던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불리는 왕이 남편이었습니다. 자, 아버지 어머니는 아합과 이세벨이었죠. 그리고 그 남왕국 여호사밧 왕의 이제 며느리였습니다. 자, 이 그 북왕국 여인이 어쩌다가 남왕국에 오게 된 것일까? 이제 이것을 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야만 지금 남왕국은 어떤 형편에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역대하 20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680면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제 여호사밧부터가 나오죠. 이제 그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 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고 그 다음이 여호람 왕이고 그 다음이 아하시야 왕입니다. 이게 지금 그 아달랴하고 그 다 관련이 있는 왕들이죠. 자, 그럼 이제 남왕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여호사밧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32절에 가보시겠습니까? 역대하 20장 3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이제 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서 좀 그 이것과는 다른 행동을 하죠. 35절에 가보시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흠이 하나 있다면 북왕국과 친선을 도모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북왕국의 아하시아, 그 이제 북왕국에도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있습니다. 남왕국에는 순서가 바뀌어서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있는데 다 지금 집안 사람들이니까 이름을 나눠 갖고 있는 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36절에 보면 두 왕이 연합해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무역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막으시죠. 그래 가지고 성사가 되지 않고 끝났다라고 이제 37절에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 북왕국과 친선을 도모했던 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방금 읽었던 35절에 나와 있듯이 아하시아가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였는데 여호사밧은 그에게 접근해서 무언가 일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즉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통치를 하다가 21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호사밧이 죽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 여호사밧이 그 왕위를 어떻게 넘겨주냐면 3절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이제 왕자들이죠. 은, 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자 이제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죠. 장자에게는 왕위를 주고 나머지 왕자들에게는 재산과 성읍들을 나눠줍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장자 왕위를 물려받은 여호람이 어떻게 했냐면 4절에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예, 형이 아우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죠. 자, 왜 이렇게 됐는가? 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달랴입니다. 자, 왜 그 자식들을 전부 죽이고 혼자 다 가지려고 했는가? 이제 이 행동을 아합,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는 것 같다.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요약하고 그 이유를 지금 부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를 아합의 딸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무언가 그 북왕국처럼 북왕국이 굉장히 번영을 했으니까 북왕국처럼 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정치적인 위협이 될 만한 아우들도 다 죽였는데 그 밑에를 보면 그 여호람 왕 때 있었던 일은 별로 유쾌하지 못한 일이죠. 8절에 보면 에돔이 배반을 해가지고 유다 집에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뿐만 아니고 16절에 가보시면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이 격동하여서 여호람 왕을 치러 올라오죠. 밑에서.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7절에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가 이제 아하시아입니다. 다른 이름인데.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이 침략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침략해서 아들들과 아내들을 전부 다 빼앗아 가버리죠. 남은 아들은 아하시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았죠. 아내가 남았는데 그게 아달랴이죠. 그래서 여호람은 그 이스라엘을 따라 무언가 잘해보려고 했지만 잘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자를 치셔가지고 창자에서 생긴 병으로 이제 죽는데 그 마무리가 좋지 않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백성들이 왕이 죽었는데 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 이전 왕들에게 했던 것 같은 예를 갖추지 않고 아무도 그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제 끝나고 있죠. 그 다음이 이제 아하시아입니다. 2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 아하시아 왕에 대한 평가. 아하시아는 이제 1년밖에 왕을 못합니다. 그 북왕국 도와주러 갔다 죽는 바람에 예후의 손에 죽죠.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명도 안 남아가지고 왕이 됐는데 아시아가 3절에 아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머니가 꾀어 어머니 때문에 아합의 길로 행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죠. 아달랴가 또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달랴와 관련된 그 세 왕의 흐름을 요약해 보면 이제 이렇게 되죠. 여호사밧이 북왕국과 그 화친을 친교를 해보려고 하는 정책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이제 아합의 딸이 남왕국으로 이제 시집을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그냥 와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굉장히 깊은 영향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그로 인해 남왕국의 왕조도 북왕국의 왕조를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왕들은 내내 우리도 북왕국처럼 잘 살아보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북왕국처럼 번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별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무역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했지만 동업에 실패하고 말았죠. 그리고 여호람은 뭐 힘을 써올 틈도 없이 여러 번 침략을 당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북왕국과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려다가 일찍 죽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지금 남왕국을 보면 아까 이제 북왕국이 망가졌던 것처럼 남왕국은 북왕국만도 못하고 그 정도도 못하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오늘 본문까지 이르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이렇게 남왕국의 그 현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 21장 7절로 가보시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 한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자,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자, 남왕국은 망해도 싸다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망하는 게 이상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왜 안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전에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탱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남왕국은 지금 이 상태로라도 가고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그 다윗 왕조의 처지가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 세 왕조들을 한번 이제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붙드시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여호사밧의 아들들은 전부 죽었습니다. 멸족됐죠. 여호람이 다 죽이는 바람에 여호람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에서 쳐들어오는 바람에 다 사라져 버렸죠. 자, 아하시아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아달랴가 전부 죽여서 요아스 빼고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의 상황을 이제 같이 놓고 보면 이제 이런 판단이 생기죠. 지금 아합의 집은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북왕국 심판하실 때에 북왕국 심판하시느라고 힘쓰실 때가 아니지 않나 하는 질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 집안도 역시 멸족의 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북쪽의 왕들도 다 죽고 남쪽의 왕들도 다 죽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실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힘이 있으시다면 아합 집안한테 힘쓰실 때가 아니고 그 밑에 다윗 집안도 좀 살피실 때가 아닌가 싶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아달랴가 그 몇 안 남은 왕족들도 전부 죽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겨우 여인 하나가 겨우 아기 하나를 피신시켜가지고 한 명 남아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 과연 그 약속은 주셨는데 뭘 하고 계시는 걸까 하고 묻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동안 유대 역사를 보면 그 좋은 사람들은 다 죽고 나쁜 놈들만 남아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누가 남아있냐면 아달랴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건재하고 있죠. 다 그 잡혀가고 다 죽고 있는데 아달랴는 여기 지금 태후로까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이어질 수 있을까?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예수가 오신 걸 보고 알 수 있죠. 다윗 왕조는 예수라는 진짜 왕이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지경을 뚫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하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볼, 생각해 볼 점은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11개 본문으로 넘어와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자,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었는가? 한 여인의 행동으로 하나 남은 아이 요아스가 남겨짐으로 약속이 지속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여인이 누구였는가? 자, 여호세바라는 공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세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람 왕의 딸이고 아시아 왕의 누이였다고 얘기하죠. 자, 여호람 왕도 나쁜 왕이었습니다. 아시아도 나쁜 왕이었죠. 자, 이런 집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세바가 혈통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별로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나쁜 집안 출신이죠. 별로 그 선한 일을 도모할 것 같지 않은 집안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럼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인가? 별로 하나님 일을 할 만한 그 여유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죠. 자,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얘기했죠. 자, 지금 어떤 사회였습니까? 바알 신앙이 주류였던 사회였습니다. 바알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시대에 공주인데 여호와 제사장에게 시집 갔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걸까요? 자, 이 공주가 별로 그 이 왕가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 있는 이 여호세바라는 여인은 여러모로 보아도 별로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것 같을 때에 3대에 걸쳐 집안이 멸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계속해 가고 계신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통해? 이제껏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북왕국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무언가를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여호세바라는 여인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어떤 다른 자리로 옮겨서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심한 핍박이 있을 때에도 또 고통으로 숨막히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세바가 아이를 감추고 보낸 6년 그리고 그 전에 6년뿐이었겠습니까? 그 전 바알을 믿어야만 인정받던 그 시대를 살면서 여호세바는 과연 내 인생은 무엇인가 물어보았겠죠. 그런데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아주 큰 일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내 인생에 무엇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내가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무언가 시작되지 않은 것 같아서 계속 무언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북왕국과 남왕국의 형편을 묶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북왕국에서 드러났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다른 식으로 인생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일의 결과일 뿐이죠. 마치 북왕국의 왕조들이 그 많은 수고를 하고 그 수고의 결과로 멸절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한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상황을 보는 사람들을 통해 능히 이루어지죠. 그 사람이 누구이든 얼마나 영향력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배운 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지금은 과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과도기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년이 될 때까지 청년기로 숙성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사람으로 여기 살아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곳은 그 자리가 어디이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몫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실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현장에 부름받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저 우리 보고 구경꾼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너도 한몫해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세바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자신의 몫을 다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약속이 지속된다는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도 여호세바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복음의 초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바로 여기 서 있습니다. 어떤 자리일까요?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아무 소망도 안 보이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 자신조차도 용납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자리는 우리 느낌과 달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의 심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인생에 달려있는 무게를 제대로 느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일하시기로 하였고 주의 약속을 실현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순종함으로 주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